구약의 큰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는 좀 더 독특한 서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로 포로되어 가 있는 땅에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데서 그렇고 약속의 땅에서 보여주신 이상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타국에서 보여주신 이상이라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호소력을 가지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태에 주어진 계시의 절정도 하나님의 택한 도성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돼 있죠. 이 인류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 되었고 현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의 죽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바람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장애는 과연 무엇일까? 계속 살아가는 것에 장애가 무엇일까? 안 죽고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무엇일까? 세속적으로나 의학 또 생체학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이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사실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이성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별로 행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이나 좀 더 직접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한 것은 이 로마서 6장 23절 말미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소망을 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인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죽게 된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나 피조물인 사람 모두가 다 원하거나 의도하는 바는 아닌 것이 자연적이지 못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죽는 것이. 창조 때부터 이미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탄복을 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실 장치를 마련하셨지만 그것 역시 어겨진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엄청난 희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심을 아시고 그 비극의 틈을 자신이 막으셔야 함을 알고 각오하셨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으시고 만천하의 수치를 겪고 치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공의를 충족시키고서야 가능함을 아시고 그 안타까운 계획을 이 역사 속에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사실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생로병사,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난 사람이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삶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같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죄와 사귈 때만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탄식 속에서도 유일한 안타까운 호소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의 음성이십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옳지 않은 속담을 주님은 여기서 지적을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에 이것이 속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나중에 확인되는 신명기서 5장 9절에도 꼭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계명이 되었지만 사실 형벌보다는 사랑이 더 그 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복의 약속을 이해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역시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라는 표현은 농경사회인 시대에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3, 4대는 함께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3, 4대가 보통 사는 것이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도 전통적으로 잘못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는 상속받는다는 이론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도록 죄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담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오늘 그 육신의 후손으로 난 내가 죽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던 에덴에서 아담은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죄의 문을 열어놓았고 이 본문 자체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으므로 라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요한일서의 1장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간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2절 상반절 하는 대로 잘못된 속담은 사용하지 않거나 없어져야 하는 것이 사람을 바르게 또 지혜롭게 살게 하는 교육이고 도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범죄로 인해서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속담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부 잘못된 신앙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속담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담의 내용인 즉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2절 중반절에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물론 어떤 논리로도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순된 이론이 가장 사람의 귀중한 중심이 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남의 죄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3절입니다. 이 속담을 이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아까 예레미야서를 제가 인용했지만 그것은 에스겔서 전에 포로되기 전에 포로될 것이다 하는 경계를 주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속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애착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가족을 멸하시는 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가운데 본보기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선하고 착한 가족들인데 한꺼번에 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가정의 우두머리를 더 따랐던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형벌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라의 자손 아간,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이웃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셨음을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율법에서부터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율법을 정리한 신명기서 24장 16절의 율법에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왕국으로 발달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이것을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였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령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 요시아를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아마샤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14장 6절과 역대하 25장 4절에도 이런 분명한 기록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분명히 그런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따지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성령과 더불어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한계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계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 속에 아직 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조심해야 할 자세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순종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현재의 상태로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구원으로 단정하는 것도 우리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범죄하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18장과 3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약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교훈이죠. 의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도 사무엘의 집안처럼 자식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백성들이 평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심지어 에스겔 33장 13절에서처럼 가령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너는 살리라 하셨다고 할지라도 범죄하여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단순한 순종이나 불순종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조차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 에스겔 18장과 33장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1절에 22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장 19절을 가서 보면 에스겔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사는가 불순종하며 정죄하고 사는가 하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지만 긴장해야 하는 것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불식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를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 반대의 논리도 역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를 행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원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육체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이고요. 이 구약 율법의 원리와 함께 복음의 완성으로 약속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약속은 반드시 적용이 되므로 예수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도의 의로운 희생으로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다 이거죠.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여러분에게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겁니다. 4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영혼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도 아들도 자자손손의 영혼은 다 그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생 얻을 분명한 근거를 모든 죄인 된 인류에게 이미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할 때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의 영혼은 넵헤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도 쓰이고 있어요. 넵헤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호흡하는 생물, 생명력 또는 신체, 숨, 생물 또는 이상하게 욕망, 혼령, 갈망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영어에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가령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이거 좀 독특하게 번역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뭐냐?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루하,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네페시가 됐다 그랬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네페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성격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부여받는 상태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명령 과정 하나를 완성하거나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영생은 계명의 한 조항을 지키고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의 효력이 역사되는 삶, 세상의 죄와 정죄의 삶의 이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보면 구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쓰여진 말이기보단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생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사람에게도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형벌을 위임받았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이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잘못 생각을 했다가 한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여기서 나옵니다. 경배하였나니 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적용될 수 없는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유일하게 오직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주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 자신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께만 가능한 용어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내패시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것을 시샘한 사탄은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잃게 만들었고 이 내패시를 잃게 된 사람은 사실 모든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한 계획을 창세 이전에 세우시고 수천 년 동안 시행하셨고 모든 날 마지막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완성하셨고 이왕에 회복된 이 생명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독생자를 가진 사람이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도 되지만 삶의 질도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어떤 단계나 길이에 그치지 않고 분명히 삶의 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는 불평도 없고 하나님께는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은 귀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영생에 가진 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고 또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고 삶의 행동 자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영생,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찾아주신 이 영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같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